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찬송과 기도를 올리며 또 성경 말씀을 또 읽고 부족한 종이 조금 해석하며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지도하여 주시고 이 부족하고 미련한 무능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 주께서 주신 성경책의 말씀의 뜻을 몇 마디 해석하며 나누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하게 하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4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성격, 그렇게 전체 내용을 좀 요약해 보십시다. 21절부터 읽어보십시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말은 대박보다 큰 걸 우리가 말 그러죠. 큰 통이라는 뜻입니다. 큰 통 아래나 평상 아래나, 원 침상이라고 많이 부르죠. 침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등경은 등잔대입니다. 등잔대에 혹은 등잔대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혹은 드러나지 않을 숨긴 것이 없고, 전통본문에는 그렇게 읽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을 숨긴 것이 없고, 숨긴 것은 다 드러난다는 말이죠. 드러나지 않을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혹은 나타나지 않을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드러나지 않을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감추인 것이 없다. 숨긴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인 것은 다 나타난다. 그런 뜻이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등불은 큰 통 아래나 침상 아래 두지 않고 등잔대에 둡니다. 이처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은밀하게 전해질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알려져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성경책에 기록되어 세상 만민에게 공개되어 있고 모든 사람이 읽고 듣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책은 온 세계에서 아마 가장 유명한 책일 것입니다. 베스트셀러라면 베스트셀러입니다. 가장 유명한 책이고 아마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일 것입니다. 24절 읽어줍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듣는 너희는, 문에 보니까 듣는 너희는, 전통본문에 듣는 너희는 더 받으리니 이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빼앗길 것임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듣고 배운 말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를 취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대하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관심하고 불신앙적이면 그는 우리를 버리실 것입니다. 주께서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있는 자라는 뜻일 것입니다. 진지하게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깨달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자, 있는 자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없는 자,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가졌다고 생각하는 지식과 은혜도 다 빼앗길 것이다.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길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있는 자가 되어야겠네요. 깨닫고 믿고 그런 자가 있는 자일지인데 그렇게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고 듣고 음미하고 간직하고 믿고 실행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들은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며 그 말씀을 믿고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26절 계속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싹. 싹은 우리가 아는 말의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게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냥 잎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싹이 좀 자란 것 같기도 합니다. 잎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이삭은 그것에 열매가, 곡식 열매가 이렇게 맺힌 것을 말하는 것 같고 그 곡식 알이 가득히 차게 되면 이제 추수 때가 된 거지.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사람이 씨를 땅에 심으면 어느 날 씨에서 싹과 가지와 잎이 나와 자라서 이삭이 생기고 그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 되면 낫을 대어 추수를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천국의 성장성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천국은 성장하는 나라다.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의 전파를 통해 세상에서 시작되며 처음에는 잎이 나듯이 몇 사람밖에 안 되는 작은 무리로 되었지만은 점차 확장되고 성장하게 된다. 세상에 심겨져 잎이 나며 성장하는 천국은 교회를 가르친다고 보입니다.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주께서 신약교회에 명하신 최대의 과제이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활동이 온 세상에 충만히 이루어지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게 되면 그때는 추수 때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를 해서 익은 곡식은 천국으로 또 모든 그 외의 사람들은 지옥으로 하나님께서 나누는 최종적인 심판과 나뉨이 있게 될 것입니다. 30절 또 보십시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나물이라고 보내서 영어 성경들이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채소 비슷하죠. 나물도 채소 같은 거죠. 모든 나물, 모든 채소보다 채소라고 번역하십니다. 모든 채소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성장성이라고 앞에 말했는데 씨가 자라듯이 성장성은 겨자씨 비유를 통해 한 번 더 증거됩니다. 겨자씨는 씨들 중에서 매우 작은 씨이지만 심긴 후에 자라면 모든 채소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므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와, 새들이 깃들일 정도 되려면 꽤 키가 커야 될 터인데 조그만 채소 같아서는 그 속에 새들이 와서 깃들이지는 못하죠. 겨자씨 나무는 키가 3m 정도 된다고 하니까 될 것 같습니다. 3m면 거기에 새들이 깃들일 만큼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천국, 즉 복음 전파와 교회 설립은 처음에는 심히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놀랄 만큼 심히 커질 것입니다. 이것은 전체 교회를 두고 하신 말씀이지만은 성도들 개인의 성화나 지교회나 또 전체 교회들의 영적 건립과 영적 수적 성장도 그러합니다. 공중에 새가 깃들인다는 말씀은 세계 교회가 심지어 마귀와 악령들이 그 안에 자리를 잡을 만큼 커질 것을 암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점도 교회 역사를 통해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교회가 커지니까 크게 확장되다 보니까 부패되고 부패한 요소들이 많이 생기고 그렇죠.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는 마귀와 악령들의 종들인 많은 이단들과 거짓 목사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께서 염두에 두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33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많은 비유들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비유는 그의 설교 방식의 한 특징이었습니다. 비유들은 표면적 내용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지만 그 이면적 의미는 해석이 필요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성경은 수수께끼 같은 책이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 해석된 이해할 만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주관적으로 그 뜻을 해석하려 하지 말고 성경 자체가 밝히 보이는 뜻, 특히 성경의 전체적인 뜻을 파악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선 많이 통독을 하십시오. 성경을 전체에 비달해서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그리고 부분적인 것도 전체의 빛과 조화되게 또 깊이 묵상하고 읽고 해야, 그래야 이탈하지 않고 편식하듯이 한 곳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히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진리의 개요를 어느 정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죄악됨,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사역, 또 회개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 그리고 경건과 도덕성의 새 삶에 관한 것, 그것이 성경의 큰 대의라고, 그것이 우리가 구원의 도의 빛 아래서 전체를 이해하게 된 성경의 개요일 것입니다. 35절 보십시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혹은 무리를 보낸 후에 옛날 영어 성경 번역대로 보낸 후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배에 물이 가득하고 풍랑이 일고 배가 흔들리고 물이 가득하니까 이러다가 배가 파선하겠다, 가라앉겠다 겁이 없이 난 것이죠. 자, 날이 저물 때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제자들은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큰 광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가는데도, 이상하게도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도 큰 풍랑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죠. 우리가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는 마귀의 시험이 참 많습니다. 세상의 주권자는 하나님 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의 우리가 장난 그렇게 표현해 마귀의 시험되는 일처럼 보이는 여러 일들이 때때로 몸이 아프기도 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고 또 자녀들의 속상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환경적인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런 소요가 있고 그런데 예수께서는 배 뒤쪽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육지를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는 깊은 잠이 드셨던 것 같이 잠이 드신 것은 그가 사람의 연약한 몸을 가진 분이시며 몸에 피곤을 느끼셨고 잠이 필요하셨음을 증거합니다. 비록 그의 신성으로 큰 풍랑의 상황을 아셨겠지만 신성은 하나님은 잠자지 않으시니까 신성으로는 아셨겠지만 그는 그런 중에도 잠잠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에서도 때때로 잠자듯이 조용하시죠. 좀 주님 말씀하세요. 어떻게든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시원스럽게 좀 말씀해 주시죠. 주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조용해서 주의 뜻이 뜻을 알 수가 없고 답답한 마음 심정을 가질 때가 없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를 단지 선생님으로 부르는 것 같지요. 선생님, 주님 그렇게 부르면 좋은데 선생님. 그러나 그날 밤 그들은 예수께서 신적 구주이심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9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받아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예수께서는 깨셔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인간이 아닌데도 그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연 만물도 그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계와 인간계뿐 아니라 자연계도 다스리십니다. 그는 천사들과 사람들을 주관하실 뿐 아니라 자연 만물도 주관하십니다. 보십시오.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지 않았습니까? 바다에 일어나는 큰 풍랑을 제어할 자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지만은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풍랑을 제어할 자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없지만 주 예수께서는 그것을 제어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고 서로 말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즉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명령하여 복종시키시는 그는 단순히 사람이 아니고 신성을 가지신 자 곧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자이십니다. 네 권의 복음서들에 자세히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풍성한 증거들입니다. 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자연 환경까지도 주관하심을 증거합니다. 그는 풍랑뿐 아니라 홍수와 가뭄, 태풍과 폭설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가 원하시면 그가 간섭하시면 막으실 수도 있고 또 그가 허락하시면 예상 외에 그런 기이한 자연재해가 임할 수도 있고 문명국가가 막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뉴스에서 보는 대로 1등 국가인 미국에도 때때로 토네이도가 마을 전체를 완전히 폐허가 되게 휩쓸어버리는 것을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는 우리의 건강이나 가정의 일들도 주관하실 수 있고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일들도 주관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의 주권적 섭리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믿어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 전체의 내용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주님과 구주이십니다. 그는 우리의 죄사함과 영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도우시며 해결하실 수 있는 구주이십니다. 기적주의를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원이, 약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먼저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의학적인 방편도 우리가 감사히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섭리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일을 그에게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과 더불어 기도해야 됩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진지하게 진실하게 아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가 많은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많지만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염려를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속에 안 들어가는 것이 없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얼마나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섭리신앙이 확고하게 있으니까 마음이 그렇게 막 큰일 났다고 하나님 우리가 죽을 것 같은데 왜 잠만 자십니까? 그러면 야단 맞아요. 주님 앞에 그렇게 오두방정을 떨듯이 그렇게 큰일 났다 큰일 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뭐가 큰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지금 그 일도 우리의 어려운 현실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면 하나님 이것을 좀 거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것이지 큰일 났다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안이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지각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세상에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또 도우시는 손길을 보게 된다는 말이죠. 본문의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본문은 예수님의 교훈이 공개적이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성과 예수께서 바다의 큰 풍랑을 잔잔케 하신 이런 세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내용이죠. 그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몇 가지 성격, 지금 말한 세 가지의 성격을 보입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공개적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왔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침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잔대의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나지 않을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나지 않을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공개된다 드러난다. 그것이 오늘 신구약 성경책이요. 기독교는 이 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책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책에 일치하는 마음을 전하는 자는 정통이요 이 책에서 벗어나는 말을 하는 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 공개되어 있어요.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목사가 은밀한 건 목사의 권위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이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책을 통해서 과연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하고 아 맞으면 아멘이고 옳지 않으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입니다. 이 책에 공개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내가 드러내어 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의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히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주님은 은밀하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다 공개해서 가르쳤어요. 기독교는 비전의 종교가 아니라 비전이라고 하는 이단들이 말하는 은밀한 교리들 쉬시고 아주 측근 사람들만 가르쳐주고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통일교의 피가름 교리 같은 것은 비전입니다. 보통되는 건 나와 있지 않고 자기네들끼리만 알고 또 신천지도 뭐 교육시키면서 요거는 노트는 절대로 밖에 공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갖고 있으세요. 딱 감춰놔야 됩니다. 이런 교리들 그걸 비전이라고 하죠. 기독교는 그런 교리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공개되어 있는 성경에 근거해서 공개되어 있는 교훈입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계적입니다. 30절 다시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채소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 꽤 커진다. 3m 정도나 커지네. 작은 씨앗이 이렇게 커지다니. 복음 전도와 세계 복음화는 주께서 신약교회에 명하신 최대의 과제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고 과연 이 명령대로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환상을 보았다. 계시록 7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오늘 아마 그렇죠. 온 세계에 온 세계 각 나라 각 방은 언어가 다르고 우리가 다 말은 다르지만 우리는 한국말 할 줄 알지만은 또 각 나라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다. 놀라운 광경이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복음의 세계성입니다. 복음은 온 세계에 이렇게 확장되고 증거될 것이고 증거되었습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바람과 큰 풍랑을 꾸짖어 잔잔케 하심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구주이시고 그의 복음은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강박한 자들, 무지한 자들을 다 구원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도록 이렇게 오늘도 원근 각지에서 달려와서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바울은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약하고 두려워했다 그럽니다. 저랑 비슷하네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본인은 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 주께로 많이 돌아온 것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말에 근거하지 않고 십자가의 속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이 믿음을 갖게 되어서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되게 하소.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다. 오늘날도 복음이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어둡고 무지했던 우리들, 강퍅했던 완고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 부서지고 변화를 받아서 유해져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되지 않은 자들이 혹 있다면 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심령이 그 완고한 심령을 다 버리고 돌 같은 마음을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여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자마다 영생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마다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두들이 다 그 주님 믿고 그 은혜를 받아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기쁨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음이 널리 증거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도 증거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은혜가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